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79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고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매섭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녹이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을 기대하며 꿈꾸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고 갖고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곳인데요. 현재는 요르단으로 알려진 라빠라는 도시에 난공불락의 큰 성읍이 하나 있었습니다. 봄이 왔는데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위의 분위기는 아주 냉랭하였습니다. 살얼음과 같은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이 전투 준비를 마치고 성 아래를 아주 살벌한 눈으로 내려다보면서 그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협곡,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성을 함락하기는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 아래에서 또 다른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전투 준비를 마치고 아주 많은 숫자들이 대열하여서 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팽팽한 긴장감 속에 군사들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손에 잡고 있었던 무기를 다시 한번 굳게 잡았습니다. 그때 적막함을 뚫고 저쪽 멀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다급한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투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 동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러한 걱정하는 모습으로 아주 급하게 이 전투지를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말에서 급하게 뛰어내려서 지휘관이 있는 천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친서를 꺼내서 자신의 지휘관인 요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요압은 왕이 보낸 그 친서를 열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힐끗 바라보고서 잠시 동안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요압은 왕의 편지를 읽고서 무엇인가를 결심하였는지 그 앞에 서 있는 군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아야, 이제 곧 우리가 저 성을 칠 계획이니까 너는 군사들을 정비하고 전투를 준비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계획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술과 전략도 없는 무모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의 가장 강한 그러한 쪽으로 나아갔고요. 강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으로 진군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웠던 우리아는 그 전쟁의 가장 앞에 서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걸어오자 이 암몬 족속들은 그 성을 열고 전쟁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격렬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한참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우리아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자신과 함께 싸워야 할 그 군사들이, 자신을 보호해야 할 그 군사들이 자신을 버려두고 뒤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랑하는 동료들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몇 명의 군사들은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화려한 왕궁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보좌에 다윗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한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칭송을 듣고 있었죠. 그 시대와 민족과 백성의 아주 뛰어난 영웅이었습니다. 왕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껏 받고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던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굴복하였고요. 국내 정치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성과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왕좌에 앉아있는 다윗의 얼굴빛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 곳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초조하게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요압이 보낸 사람이 다윗왕 앞에 서서 전쟁터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실패하여서 패하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전쟁에 나아갔던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분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그 전쟁 가운데 우리아와 몇 명의 군사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다윗왕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전쟁 중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전쟁 중에 몇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 사람에게 위로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어두웠던 얼굴빛이 편안해졌습니다. 깊은 걱정 가운데 축 늘어졌던 그의 어깨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의도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버리고서도 아닌 척 자신의 일상을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의도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서 안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악이 우리를 감싸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악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기뻐하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죄악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력만이 자신의 손에 잡혀 있었고 자신에게 보여졌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영웅이고 인정받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거의 1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다윗은 1년여 동안의 긴 시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도 스스로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의 마음이 평안함이 있든지 없든지,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 사무엘하를 기록하는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고 이제 그의 범죄들은 완벽하게 가려졌는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가 저지른 범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공범이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 끝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따질 우리아도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서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그 가난한 자를 압박하여서, 핍박하여서 그 사람의 그 어린 양을 빼앗아와서 그것을 죽여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불의가, 그러한 악함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 자신이 예전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표현하던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뱉으면서 다윗은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전한 그 이야기입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날 다윗의 죄악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이 죄악의 사건, 그 표면적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죄악은 간음과 배신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살인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면에 나타난 숨겨진 더욱더 큰 죄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범한 표면적인 죄악, 그 뒤에 숨어있는 그러한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짜 심각한 죄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업신여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한찮게 여기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문의 그 뜻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경멸하다, 멸시하다, 저주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포함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말을 업신여겼다.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의 위에 군림하듯이 교만함으로 내가 없는 것처럼, 네가 모든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는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게 또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어린 목동의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너를 불러다가 이 거대한 나라의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또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필요한 것 다 주지 않았느냐? 혹시 네가 부족함이 있었다면, 나에게 말했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도 너에게 주었을 텐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악함을 저질렀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은혜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아주 작은 것, 그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죄악의 그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악들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의 숨겨진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나 잘난 맛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렇게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영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영웅을 말씀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영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이방인, 헷 족속이었었던 우리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윗 왕까지 잘 섬기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그를 집으로 불렀었지요.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먹고 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아가 어떻게 다윗에게 대답합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 군대, 나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머물고 있는데 나만 혼자 편하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없겠나이다 라고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지만 이 우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섬기는 고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였습니다. 그가 전쟁으로 나아갔을 때 그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쟁터로 보내시면 그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다윗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다윗에게로 그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나단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장점이죠.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렸을 때의 그 불우한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는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듣고 나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자신이 미웠다라는 것이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 내용은 시편 51편에 그의 기도문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번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혹시 다윗이 잘해서입니까? 무엇인가 선한 것을 행하여서입니까? 기도를 아름답게 드려서입니까? 다윗에게서 어떤 선한 것, 좋은 것이 발견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악했고 부족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겨서 죽어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다윗을 품어주셨고 용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화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완료 형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완전한 용서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죄악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악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입니다. 다윗은 부족했지만 다윗은 악하였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디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한이 없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과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러한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악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악함이 있었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길로 절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악되었었던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하시고 도전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 나의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표면에 드러나는 그러한 죄악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악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것,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위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원청이 영원하셨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